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있다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꼭 나누고 싶은 얘기로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으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여러 사역,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아주 인상적으로 행하시다가 이제 8장에 이르러서 그 8장 뒷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하고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원래 활동하시던 지역인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시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시죠.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겠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언가 집중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루 만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지금 삼가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앞으로 있게 될 순환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좀 자세히 얘기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32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이 의도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셨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고 순환이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 여행을 떠나시면서 처음 먼저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고 또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기도 어려워했고 또 굳이 그 얘기를 더 깊이 알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도 물리치시고 제자들에게 좀 더 상세히 알려주고 싶었던 이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묻게 되는데 9장 그 50절에 이르도록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2절에서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덮어두고 무시하려고 했다면 33절에 보면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거 말고 다른 관심사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3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틈은 없고 제자들끼리 무언가 깊이 또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잘 못 듣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못 듣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단 하루의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머무셨을 때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하였느냐? 근데 제자들이 말하기 곤란해합니다. 그냥 잠잠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예수께서 그 앞으로 당하실 순환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들을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38절부터의 이야기이죠. 자, 요한이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용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제 우리 바깥에서 자꾸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로 경계가 되었던 것 같죠.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우리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금했습니다.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쪽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이므로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무리, 예수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는 서로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굳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바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관심들을 갖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이 관심이었고 또 외부를 볼 때는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보면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또 그 바깥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 가장 큰 자가 중요했고 또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했는가? 곰곰이 따져보면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어떤 경쟁 구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누구인가 확인하려면 나 혼자 가지고는 확인되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볼 때 나만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안심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우리라고 그 제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우리 편이 아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우리가 그래도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예수하고 그 깊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자기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연 나를 어떻게 확인할지 우리를 어떻게 확인할지를 이제 생각하느라 예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들을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 같은 분위기를 볼 때 예수께서 이 여정에 30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긴 여행 수주간의 여행이 될 텐데 여기에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는데 그 의도가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집중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용건에 관심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순환 당하실 일, 또 부활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풀어가야 할 얘기가 많으셨지만 아직은 그 용건을 꺼내놓지 못하시고 제자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당면 과제를 다루셔야 했던 것이죠. 그 일이 9장 5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해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었죠. 오랫동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그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오신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이들과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가 33절부터의 단락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묻고 있죠. 과연 누가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첫째인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35절에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황해 보이는 말입니다. 자, 누가 크냐라는 질문으로 길 내내 그 길 위에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였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별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굳이 불러 들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자,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섬기는 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관심사를 그대로 인정하여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다면 너희는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꼴찌가 되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가 되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내가 뭘 하려고 왔는지 아느냐? 나는 지금 첫째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사람의 끝, 꼴찌가 되려고 왔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너희도 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뭇사람의 끝이 되는 일은 어떤 것인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상적인 행동으로 그 일을 보여주시죠.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얘기하죠. 자, 어떤 어린아이였을까요? 좋은 아동복을 입고 예수님 만나러 목욕하고 온 그런 아이였을까요? 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어디에 어떻게 가시고 있는지 무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란 뭐 어린이의 인권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였겠죠. 자, 그런 존재인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껴안으셨다는 말입니다. 굳이 끌어안으시고 자 보아라 나는 이런 아이를 끌어안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지금 예수께서 너희가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기를 예상해야 하는 것이다. 한 번도 중요하다고 여겨진 적이 없는 그리고 사람 숫자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존재,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나를 따라가는 일에 이어지는 일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를 깨워는 일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를 따르면 높아지는 일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누가 가장 높아질까를 묻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높아지는 일 말고 이런 존재를 껴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과연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것이냐? 제자들은 내가 높아질 것을 전제한다면 나는 나보다 낮은 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 존재가 확인될 수 있을 만한 나보다 낮은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만날 자는 나보다 낮은 자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낮은 자다 사람들이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 제자들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전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만나서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존재의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일은 최고의 자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최고의 대상을 만나는 일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묘하죠. 우리가 잘 이해하는 심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위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수준 있고 격조 높고 고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고급해서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보다는 더 뛰어나고 나보다는 낫지만 내 수준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길은 최저의 대상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들을 중요한 존재로 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옆에서 함께 경험하게 될 이 제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따른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와 같은 순서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버려야 한다고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제자들의 내부의 문제, 누가 과연 가장 큰 존재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38절에 보면 제자들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 그 관심이 여기 있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자인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대답이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금하지 말라.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 것 멈추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 답의 이유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으니 그리고 능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답을 보면 좀 타산적으로 보이죠. 계산을 해보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들리지만 그렇게 타산적인 답으로 우리가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가 그렇게 능한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훨씬 더 깊이 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그 앞에서도 한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9장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9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그 산에 오르신 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지 못해서 이제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벌어진 일이 앞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 밤에 제자들이 묻는 장면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전에도 귀신 쫓는 일을 행하도록 이제 파송받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일이 이번이 처음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능히 귀신을 잘 내쫓았는데 왜 이번엔 아홉이나 함께 있는데 전에는 둘씩 다녀도 다 했던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일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이 일을 하려고 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둘 때 지금 요한이 금하였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앞에 제자들의 면모와는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끼지 못했지만 정말로 예수를 의탁하여 이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이들은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런 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어찌 이들의 행동을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 하고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앞에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금하여야 할 일이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줘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할 때 무엇을 금하거나 또는 너희는 우리 편이 아니니 물러가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주어야 한다, 잘 대해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42절의 말씀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나를 믿는 자들을 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작은 자들이란 앞에 그 요한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는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대줘야 한다. 금하고 우리 편이 아니 나가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잘못한다면,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그보다는 나을 만한 중대한 일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커다란 잘못을 절대 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배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는 다 한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가 예수님 옆에 있든 또 멀리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귀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예수를 따르는 일에 대해 제자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기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란 예수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최고였겠죠. 예수님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함께 있었던 자들이니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다라고 이제 여겼던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느냐에 비례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일은 나를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의탁하고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옆에 있든 아니든 누구나 그런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교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두 대화를 볼 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정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예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결판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또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같이 있었는지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하는 일로 결정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이것이죠. 크고 싶은 자, 주위를 보고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자, 주위의 부족함을 보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은 자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또 나와 아무리 오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나와 오래 여러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로 나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도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독점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나와 한편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릴만 할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의 관심과 얼마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중요하게 여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너희도 한편이라고 묶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만은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예수만 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취한다는 것은 예수와 엮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께서 한편이라고 하는 자들을 다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따르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왜 예수께서 저렇게 죄인들, 우리가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늘 의아하게 여겼던 것, 마가복음의 앞부분에 여러 번 우리에게 들려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도대체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만은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예수 옆에 다른, 우리로서는 한 번도 중요하다고 여겨본 적도 없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을 옆에 묶으시고 이들도 함께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42절, 방금 읽었던 부분부터 50절까지 이르러 예수께서 다시 한번 경계를 하시고 있습니다. 42절부터 50절을 보면 쉽게 하나로 엮이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2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43절에서 48절에 보면 내 손이 또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그것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 가지고 지옥 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또 갑자기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50절에 보면 소금 얘기가 나오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서 각각은 따로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이 그 하나로 묶여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성경이 아무 얘기나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들은 좀 묶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일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를 교정하시고 있었는데 그 교정의 내용, 예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4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다라고 읽을 만한 실마리가 한 부분 나옵니다. 그것은 42절에 나온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43절과 45절, 47절에 범죄하게 하거든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 말로는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 같은 단어입니다.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42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하면 내 말을 잘 들었느냐, 그런데 나를 따르려고 할 때에는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42절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따르고 있는 다른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고 할 때 다른 이들, 나를 따르는 작은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조심하여라. 그건 정말로 주의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할 만큼 중대한 일이니 조심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43절에서 48절은 그런 걸려 넘어짐은 나를 통해 내 바깥에 다른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내 말이 어렵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그냥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 너희가 이 일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너희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대하니 잘 들어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 걸려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관심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들의 손이, 그들의 눈이, 또 그들의 발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계속 예수를 쫓아 나아가야 하는데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제 예수조차도 더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장면이 앞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오해하여 여기 멈춰서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로 조심하여라. 너희는 지금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편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사이에 갈림길에 나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예수께서 나아가려고 하시는 방향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 그런 오해를 그대로 붙들고 그 생각을 그대로 놔둔 채로 예수를 따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런 오해를 넘어설 수 있다면, 그런 오해 때문에 여기 붙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그것 없이도 나를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 포기하고서라도 너희가 나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49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해의 실마리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불과 소금이 함께 나와 있는 맥락이 구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거기에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에 소금을 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드리지 말고 소금을 쳐서 드리라라는 말씀이 레위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나라가 망한 이후에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전하면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이제 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될 터인데 소금을 뿌려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기 49절을 읽어본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너희는 불로 태워질 것 같은 삶을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처럼 희생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일은 그저 몸을 그렇게 바치는 것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오해들, 제자들이 가졌던 다른 생각들을 넘어가야만, 그 일이 해결되어야만 올바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 일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고 넘어간 상태로 나와 동행하여야만 너희의 삶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내가 가는 길 너희가 동행하고 있는데 끝까지 나와 동행하자 라고 부르고 계시고 너희도 이 길로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49절은 그러니 나는 모든 사람이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기를 원한다. 자, 소금이 쳐진 제물로 너희가 바쳐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5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늘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소금이 된다는 것 앞에 말씀과 이어서 읽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을 기억하여 붙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큰 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어서 나를 따르고 있으나 너희는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려면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몇 자리 없는 거기에 뽑히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선택되어서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지 않고 화목된 삶을 목표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경쟁 자체를 폐기하시고 경쟁의 구조 자체를 없애고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도 껴안아지고 외곽에서 서성이고 예수께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모두 예수께서 함께 아우르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아직 여기서는 말씀하시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거듭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1장에 이르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의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섬기는 대속물이 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자고 부르고 계시죠. 너희는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섬김은 다른 이들 대신 내 삶을 내어주는 것, 대속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불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자들처럼 내가 남들보다 나아지고 남들은 뽑히지 않는 자리에 뽑혀지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되고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룹에 들어가 내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다면 예수께서는 지금 간곡히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화목의 길로, 평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진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깊고 넓고 풍성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낮은 곳에 처하는 것, 꼴찌가 되어 종 되어 한 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을 귀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참으로 중대한 갈림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따라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